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참 감사한 것은 매일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회 하셨습니다. 102호가 꽉 찰 정도로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00명 정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막 더 놓고 했던 매일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또 한 가지는 성도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라기로는 이것이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매일 특별 저녁 기도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 딱 들어가니까 다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일상이 특별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뭐 생각이 날 거예요. 잠깐 짧게 한번 리뷰를 하면, 이 하늘에 계신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복수형. 그래서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물론 어떤 언어들은 복수형을 사용하여 단수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밖에 없어요. 샤마임이라고. 단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복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여더라도 단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단복수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도 하늘이 두 번 쓰였는데, 하늘에 계신 여기에는 하늘들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단수와 복수가 같이 쓰였기 때문에 한 복수로 된 것은 복수형으로 번역해야 맞고 단수로 된 것은 단수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이 여러 개라는 거죠. 세 개라는 거죠. 왜 세 개입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하늘이 세 개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하늘, 그렇죠? 그 악의 영들이 존재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인 존재,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첫째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시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늘에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하늘에도 계셔서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전쟁을 벌이시는 분이고, 세 번째 하늘에 계셔서 천국을 준비하시는,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서 해볼까요? 살기 위해 기도하자. 살기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 위에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죠. 겉보기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자 목녀님들이 그 목장 일기를 보내주셨어요. 새해가 되었는지 목자 목녀님들이 오랜만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꼼꼼히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진짜 문제 투성이인 가정들이 많구나. 그렇다고 뭐 그 말을 어색하게 제가 표현했는데, 예.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가정들마다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가정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푸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문제 해결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요즘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제가 기도는 하고 싶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먹고 살기 바쁜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답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대요. 바쁘대요. 왜 그렇게 바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근데 오늘 너무 바쁘다.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예.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 때 기도해야죠.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 어깨에 탔기 때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들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진짜 아이작 뉴턴이 했다 했느냐 마느냐 뭐 또 논란도 있긴 한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다른 거인들이 쌓아놓은 업적 위에 그 어깨 위에 올라타고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넓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쌓으려고 그래요. 밑바닥부터 다시 합니다. 거인이 쌓아놓은 거인 어깨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다시 자기 먼저 자기가 쌓으려고 하는 거 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거인 위에 거인 어깨 위에 올라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세요? 물어보니까 말씀 연구를 하느라 이렇게 바쁘대요. 무슨 연구하세요? 그랬더니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대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희한해요. 요즘 성경 정독대회 하죠? 성경 읽느라, 읽느라 기도할 시간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지 마세요, 차라리. 다 패키지라는 얘기는 아니라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시간까지 뺏어가면서 기도, 성경 읽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엠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은 타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불멸의 영혼들이 병든 채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죄예요. 그렇죠? 파멸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보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하지 마세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는 시간을 초월해요. 두 가지 면에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못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항상 부사가 따라다니는데 항상이라든지 뭐 무시로라든지 언제나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영향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생명력은 죽음을 초월해요. 기도의 생명력은 우리의 수명보다도 깁니다. 우리의 수명보다도 길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는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어제 기도하고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그 기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야, 기도했던 애가 죽었네? 이제 기도 응답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게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영향력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수명을 능가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공간을 초월하느냐. 첫째는 기도하지 못할 곳이 없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요. 기도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향력이 공간을 초월해 넘어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들은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기도하더라도 저 지구 반대편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람과 가보지 않은 곳까지 그 기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래요, 아버지.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제 아들이 있는데 지금 10학년입니다.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정입니다. 제 아들이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말 듣고 싶어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시체말로 째지겠죠. 그렇죠? 막 하늘을 날겠죠. 제 반응이 어떨까요? 야, 너 뭐 갖고 싶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기분이다. 막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너 뭐 갖고 싶니? 뭐 갖고 싶어? 막 던져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우리 기도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들에 계시는 능력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엔 바운주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어떤 배움도 대체하지 못한다. 어떤 간절함도, 어떤 근면함도, 어떤 공부도, 어떤 은사들도 기도의 부족함을 채워주지는 못할 것이다. 너무 좋은 말 아닌가요? 예.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 공부가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근면하더라도 그 성실과 근면이 기도를 대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가 있더라도 그 능력과 은사가 기도를 절대로 대체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살라. 네. 기도하기 위해 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지 기도가 어떻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본문에 있어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죠.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시면 잘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 미국에 계시면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화라도 한 통화 드리잖아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좋아서죠? 네, 좋아서 만나고 싶어서죠? 아니세요? 부모님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만나고 싶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를 만날 때예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래요.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했습니까? 성전이 먹고 살기 편해서? 성전이 아름답고 안전해서? 그게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기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를 목적으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위하여. 이게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토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그것을 위하여 아니면 그것을 향하여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들마다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이 잘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 모든 기도로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뭘 위한 거예요? 기도를 위하여죠. 그렇죠? 기도를 위하여 깨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없어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목적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후반부에 있는 문장.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왜 해석하기 힘드냐 하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의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엇무엇을 배열하다, 준비하다, 정리하다 이런 의미예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준비하다, 배열하다, 정돈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 하면 이 구절에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이 문장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번역하는데 목적어를 임의로 넣어서 어떤 학자는 아침에 내가 주께 제사를 제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침에 내가 주께 드릴 기도의 말을 준비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KDI 성경을 보게 되면 제 이름입니다. KDI. 제 번역은 보면 아침을 목적으로 삼아도 돼요.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아침을 정리정돈하고 기다리나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렇게 보더라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아침을 정리정돈하고 주를 바라라. 왜 그래요? 그 앞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그 아침을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리해서 그 아침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스케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다 정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가 일상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요, 정리하세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만나는 것들, 기도에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정리하세요. TV 보는 것, 기도에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정리하세요. 일이 너무 많으세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리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교통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이 배경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었던 사람이죠. 기도를 위해 시간을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잘 아시죠? 이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옥문이 열렸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 나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야,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랬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수단으로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기도를 위해서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기도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힘들까요, 기도가? 기도가 왜 힘들까요? 한 시간씩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그렇죠? 기도의 맛을 못 봐서. 맛본 사람은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맛을 보는 게 중요한데 기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기도하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삼공모 시간이나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했냐면 자꾸 옆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자꾸 의식이 되는 겁니다. 손도 못 들었어요. 내가 손을 들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자꾸 의식이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기도의 깊은 곳까지 절대로 못 나갑니다. 기도의 맛을 못 봐요. 정말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만 독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할 때는 절대로 부르짖지 못해요.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내 아내가 보고 있는데, 내 남편이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로 기도의 맛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묵상기도 없습니다. 성경에 묵상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시편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이런 게 있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나이다. 근데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기다린.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지 잠잠히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묵상기도 성경에 없어요. 물론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늘 부르짖는 기도를 말해요. 늘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77편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레미야 1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 부르짖으면서 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르짖으면서 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곧 부르짖으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통성 기도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힘이 딸려서 부르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감기가 걸렸거나 또 힘이 좀 약하거나 지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새벽 기도 오면요 새벽에 목이 잠겨서 소리를 못 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맛을 보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 비천한 여자의 자궁에 착상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가난한 여인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계셨습니다. 그 비천한 여인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들 위에 계신 아버지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일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인간이에요. 내가 창조한 인간에게 내가 채찍을 맞아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에게 못 박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죠. 기도할 때에도 그분이 원하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이?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 세상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이게 조금 예의에 어긋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십니다. 그 땅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좀 강할 수 있지만 가혹하게 주님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죠? 열심히 일하시도록,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열방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살기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